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성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바로 정부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옛날부터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나라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사사기 21장 25절,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세상의 인간 사회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규정을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윤리이고 도덕적인 규범이잖아요. 이것이 정부나 국가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살인이나 도둑질 금지와 같이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규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규칙과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이것을 지키고 통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정부나 국가가 없으면 살인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한과 제도가 꼭 필요한 거고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와 국가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 알아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는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네, 시편 말씀에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말씀은 결국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할 정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마녀사냥같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다 죽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정부와 국가는 악한 세상을 억제하고 선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전도서 8장 11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부의 공권력이 악한 것을 잡고 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어야 살인자와 강도 같은 범죄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자들을 핍박하는 정부나 국가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서 살게 된 경우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의 왕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지도자와 정부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군요. 원수 같은 나라와 정부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부와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로마의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악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네요. 심지어 그들의 그 권한을 나쁘게 사용할지도라도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올바르고 정의롭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가 안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을 개인이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큰 힘과 권한을 허락한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 확실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서 더 올바른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인류의 역사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정부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든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파괴하려 할 때는 그것에 저항해야 하죠. 이 세상의 정부와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정부나 권력에 따르지 않았던 예가 있을까요?
정부와 국가 지도자가 최소한의 정의와 신앙 양심을 거스를 때가 있는데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권세에 저항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며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속한 국가나 정부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하죠.
네, 그런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산파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반역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요.
네,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부와 국가의 권세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악한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아와 시브라라는 산파는 이집트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따랐습니다. 이 산파들이 왕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으로 볼 때 올바른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그 권세를 나쁘게 사용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거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사기에는 악한 나라들의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호하기 위해서 전쟁도 사용하셨잖아요.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지역별로 허락하신 정부와 권세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부와 국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양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정부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살펴볼까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으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곳에 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제국을 운영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럼 말씀하자면 쓸만한 인재들을 약탈해서 국가의 힘을 늘려갔던 거네요.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힘과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와 권세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요구를 했다면 대부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인간인 왕을 신처럼 인정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복종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만큼은 따를 수 없다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갈라지기 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의 천황과 신사를 향해서 먼저 절을 하고 예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일본의 천황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사 참배와 예배를 거부했던 거군요. 신사 참배에 찬양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았지만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와 신자들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우리 민족은 자유를 얻었지만 곧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분단되어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남조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믿을 수 있지만 북조선에는 지금도 여전히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정권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죠. 그때에도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숨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개인이 정부와 국가의 악한 정책이나 결정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 세상 나라와 정부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다스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정부와 국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인성적이지 않을까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는 정부와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 힘과 권력이 없더라도 올바른 정부와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올바른 국가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얼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을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에 우리가 바쳐야 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묘하게 모함을 했네요.
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국가의 정치 상황에는 간섭하지 말고 개인적인 신앙만을 지키라는 뜻일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종교가 국가나 정부에 대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은 오히려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국가의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이 국가의 제도나 특정한 정권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부와 나라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을 없애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네요.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의 무질서와 악함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세상의 죄와 악함을 해결하지 못할 테니까요.
나라나 정부의 권력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의 정부를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방법에 더 집중하셨던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모든 족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정부를 세우시길 바랐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로마 군대나 정부도 몰아낼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심지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국가나 정부가 강제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국교가 기독교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핍박한다면 그것은 악한 나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강제적으로 사랑하길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예,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는 정부와 국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나쁜 정부와 국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역할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악한 정부에 속한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정의로운 정부와 국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국가나 정부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와 국가를 따르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의 정부와 국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마다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과 율법과 진리인데 이 중에서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심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쁘지만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을 행하면서도 권력이나 사회 구조상의 이유로 양심에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한 나라의 통치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들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고 이런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가진 양심이라는 건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 이후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다스렸던 통치자의 양심이 죽어가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 명했던 헤롯 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안티파스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그 후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 막장이군요. 동생 헤롯, 빌립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동생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통치자가 가족 안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던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거칠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도덕적이지 못한 통치자에게 바른 소리를 한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는 요한에 대해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음이러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헤롯의 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자 헤롯의 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양심을 배반하며 요한의 목을 베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양심을 버리는 결정을 내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왜 양심을 버리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원인을 알면 쉽게 양심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욕심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외에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한 욕심은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잘못 관리하면 그때부터가 죄가 되죠.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을 찾는 건 욕심을 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 욕심은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 욕심 때문에 마음속 양심이 무기력해지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허영심은 분수를 모르는 자기과시의 욕구입니다. 잔치의 절정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황홀해진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분봉왕, 즉 말이 왕이지 이스라엘을 내등분한 지역인 갈릴리 베레아 지역만을 맡고 있는 도지사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네요. 자기 위치를 착각해서 허영을 품으면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음에 대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허영심을 경계하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만 의식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는 다 있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지금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할 때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양심의 눈을 잠깐 감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며 무서운 일을 저지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유럽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죠. 당시 유럽의 도시 중 가장 편안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스위스 제네바였는데 칼빈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그 칼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을 제네바의 양심이라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제네바라는 도시의 문화, 정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칼빈의 인생관이자 신앙관임을 금방 알 수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양심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삶은 그럼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요한을 목배인 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양심을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더럽혀지고 죽은 양심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첫째,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병든 양심이 움직여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양심은 회복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저 정도는 아니잖아 하며 회개는커녕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즉각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이 죄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양심은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다윗처럼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죄를 자백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더럽혀지고 죽은 양심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2년 동안 양육한 제자들을 각 성과 촌으로 파송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권세를 주시며 보냈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시기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로를 예상해 먼저 도착해 있었죠.
쉬고 싶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성가시고 짜증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재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나라를 빼앗겨 오래도록 로마의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위로하고 이끌 목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며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곤 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참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예수님은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 되었음에도 가르침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항변자로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자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벌써 계산까지 해놓았습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한 7달 정도 일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사람을 돌려보내자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한 말씀이지만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방금 돌아왔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적어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두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뿐이네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유롭게 할 능력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쉬운 것은 없지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내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풀밭에 100명씩 50명씩 앉혔습니다.
먹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는 장면에서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목재 없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좋은 꿀을 먹이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며 끝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내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적의 제어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수님은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마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자신을 드리는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부족한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에 담겨진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라도 내어드리며 한계에 부딪혀 있는 현실을 예수님이 만지시도록 가져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 예수님은 해가 떨어진 밤임에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재촉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군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신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릇된 기대와 생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인기와 명성에 현혹되지 않고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되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기 위해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역사 속에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해 떨어진 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순종했습니다.
빈 들에 있을 때만 해도 돈이 없다, 못한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한 제자들이었는데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제자들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역풍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지만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도록 아직도 바다 가운데 있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인 무리를 섬긴 후였으니 제자들은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일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괴롭고 힘들기만 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달빛만 비추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제자들이 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기만 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조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을 괴로이 넣어줬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군요. 곤고할 때 주님은 이런 날을 아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더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광명한 새벽이 찾아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이것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아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해 혹시나 자신들을 해할까봐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두운 새벽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이 그친 경이로운 기적 때문에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제자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군요. 놀라기만 할 뿐 더 깊은 믿음으로 서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기적만 구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지도자의 문란함에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어 헤롯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책망을 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적인 욕심으로 양심은 무뎌져 있었고 일개 분봉왕에 불과하면서도 잔치에서 춤을 추어 만족을 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며 허세를 부렸고 이 허세를 이용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헤로디아 모녀의 요청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양심을 버리고 세례 요한을 내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성적 욕심과 허영심, 사람만 의식하는 것으로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양심은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하는 것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후 다윗처럼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양심을 회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각 촌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권능을 선포한 제자들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늦게까지 가르치시고 돌보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도록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뜻밖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벅찬 경험을 잊고 불가능한 이유만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거두어진 음식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고 떼어지자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피로를 채우시고 풍랑과 역풍을 능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최고 권력자인 갈릴리 분봉한 헤롯의 불의와 부도덕에 목숨 걸고 책망한 세례 요한의 삶과 성적인 욕심과 허영심과 사람들만을 의식해 양심을 팔고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삶을 알려주면서 더럽혀지고 죽은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만 회복됨을 가르치십시오. 목자의 심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교훈을 알려주어 작은 헌신이라도 주의 손에 붙들릴 때 긍휼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의 피로를 능히 채우심을 온전히 믿도록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